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모든 만사를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또 저희들을 교훈하시고 경책하시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복된 자리로 부르신 줄 압니다. 주의 어떠하심을 알 뿐만 아니라 주의 어떠하심을 아는 바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신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가르침을 받고자 오니 지혜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다음에 뭐지요? 네? 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으니라. 자, 오늘은 하델베르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벨직 신앙고백서 11쪽에 나타나지요. 11쪽에 1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 모두는 단일 본질이시며 영적 존재이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파악될 수 없으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위로우시고 선하시고 모든 선이 넘쳐 흐르는 원천이십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제일 첫 번째 조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단일 본질임의 영혼 영적 존재이신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고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는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는 이 형식입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을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말씀이죠. 이 내용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의 내용을 연상하게 만들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이 말씀을 생각나도록 만듭니다. 신앙고백은 단순한 지적인 이해 문제가 아니다. 믿음의 문제다. 믿음으로 우리의 중심에서 받아들인 그 내용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난 다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존재에 대한 이야기에서 속성에 대한 이해의 문제로 나아가는 것은 존재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된다.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따라서 먼저 그분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러저런 말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열어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지 않아요. 물론 신학자들이 뭐 목적론적 논증, 우주론적 논증, 뭐 도덕적 논증 이런 방식으로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증명이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다소 도움이 되긴 하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들 만약에 개미가 인간의 존재를 논증해서 믿고 말고의 여부를 따진다면 이거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따라서 인간이 시험을 해보고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의 중심의 문제고 인간의 지적 토론의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분이 먼저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우리 모두는 단일 본질이며 라는 내용이 먼저 나타나지만 본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 내용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먼저 나타나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 사실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단일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일 본질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참 이야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피조물들은 그 수가 늘어나지요? 그렇죠?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천사의 수는 지금 늘어나진 않아요. 늘어나진 않지만 복수죠. 하나만 있지 않아요. 천사가 하나가 있지 않아요. 어느 정도 상당한 숫자의 천사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인간의 숫자를 헤아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어나지 않죠. 하나님의 단일성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단일성은 단일하다는 말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의 단일성을 이 세 개가 하나로 결합되는 방식으로서의 하나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한 분 하나님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하나님들, 세 하나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게 참 때로는 이게 뭐 숫자 노론 같아 보이기도 하고 말장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단일성을 수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수적인 개념으로 만약에 받아들이면 수적인 면에서 딱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면 둘째, 셋째, 넷째 그 여지가 남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단일성을 우리는 수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수학적인 어떤 개념으로 점 하나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학적인 이 점 하나는 무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점이 무한할 수 있습니까? 점은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아무리 그것이 큰 점이든지 간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학적인 하나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수학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나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단일성은 수적인 개념으로서의 단일성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본질의 개념으로서의 하나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본질은 딱 하나다. 하나로만 존재한다. 오직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5절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신이 있다. 아니 여기 보니까 신들이 많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을 차용해서 많은 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 실제로 많은 신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십계명을 살펴봤지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신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면 오해예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의 방식, 우리가 다른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예로 들어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뭐 다른 어떤 신의 존재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거나 조바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잘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에 이스라엘아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단일성은 또 어떻게 이해되느냐? 하나님의 단일성은 구성 요소로서도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인간인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어떤 것이 구성되어서 무엇이 이렇게 결합되어서 만들어내어진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순수하고 단일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것이 가장 순수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순수하지 않고요. 그것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것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물 속에도 마찬가지죠. 물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안에 다른 여러 가지 광물질들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레히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은 하나님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일 본질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합성되거나 혼합되거나 혹은 분열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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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면 그것이 뭐 원자 분자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가장 그 원물질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의 특성으로서의 단일성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유비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바로 이렇다라고 할 만한 그런 예가 이 세상에는 전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단일하신 분이시다. 단일 본체다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여기 보니까 영적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적 존재라는 말을 제일 쉽게 설명하면 비가시적인 분이고 물질적인 분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시면 하나님이 영이라고 말하니까 천사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천사와 똑같은 존재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성경은 무엇이 아니라고는 말하지만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진술은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학자들도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무엇이다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좀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조금 이따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불가해성을 갖고 있거든요.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이 완전히 해독이 가능한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아니다라고는 말하지만 무엇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말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비가시적인 분이시고 물질적인 분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는 하지만 그리고 천사와 같은 영이긴 하지만 천사와 같은 존재로서 영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무엇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감각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의 감각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보여달라거나 다른 어떤 여러분들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방식은 그것은 우상숭배적인 태도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을 영원하시고 불멸하시며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비가시적인 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말은 영적인 분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한 분이고 단일 본질이고 영적인 존재다. 그죠? 예.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영원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을 설명하도록 요구받았을 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상당히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말 훌륭한 신학자죠. 그죠? 영혼이 무엇인지 알지만 영혼이 뭐냐 설명하도록 요구받았을 때는 정작 나는 영혼이 뭔지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성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이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요. 영원은 시작이 없는 거죠.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 증명을 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존재 증명 자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들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안 믿는 사람이나 혹은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을 설득할 때 제가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거든요. 우리는 시작된 존재다. 그죠? 예, 다 인정하지요? 근데 최초 어떤 존재를 시작시킨 존재는 시작된 존재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만약에 그도 시작된 존재라면, 즉 하나님도 시작된 존재라면 그를 시작시킨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물질에부터 나왔든 뭐 무엇에부터 나왔든 간에. 그렇죠? 따라서 전능자는 시작된 존재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시작되면 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신은 절대로 시작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다라는 말은 그분은 시작된 존재가 아니다. 시작이 없기 때문에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성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오늘도 뭐 요한복음에 나타나겠지만 어떤 내용을 미래형으로 말하는 경우에도 과거 완료형을 써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계실 것이거나 또 계셨을 것인 그런 어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늘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설명했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영원성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과 시간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죠. 모두 똑같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원은 변화가 없는 지속이고 시간은 변화가 있는 지속이죠. 그죠? 영원은 변화가 없어요. 그분의 본질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 영원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 영원성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도 영원하죠.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죠. 하나님의 진노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을 알았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영원성을 하나님의 본질의 중단 없는 지속이다. 하나님의 본질의 중단 없는 지속, 하나님 우리 갖고 있는 모든 본성은 절대로 중지되는 법이 없고 그것이 더해지거나 감해지는 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피조물이 바로 이 영원성에 참여하게 된다. 영생이라는 게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영원성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성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영원성 안으로 끌어주시는 방법 이외에는 영원성을 누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바로 그거죠. 그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안에서만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 속에 갇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 존재에 갇혀있는 우리를 영원한 지복의 상태로 우리를 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원성,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 세상의 것에, 세상의 일시적인 충동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잠깐 뭐 취하면 뭐 기쁘고 즐거운 거지만 그러나 영혼에 비하면 이거는 너무 가치 없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경건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날 경건생활이 제대로 이루지 않고 재화의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 없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과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리차드 백스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적인 인생이라는 책에서 우리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가 매우 긴 안식을 바라볼 때 매우 짧은 경주를 인내심을 갖고 뛸 수 없는가? 이렇게 우리한테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영원토록 그 안식에 들어갈 건데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좀 인내를 가지고 경주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원성을 깊이 묵상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주 고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까지 그 지옥이라도 뛰어들겠다라는 이런 어떤 각오와 다짐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정도로 그 죄의 짜릿함을 그렇게 경험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끌림이 되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분의 탁월성, 그분의 영원하심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이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 여기에 우리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어지면 영원하지 못한 인생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요. 토마스 멘튼이라고 하는 전교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인들이 다른 대적들보다 오래 살 수는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오래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면서 악인들을 복수하신다 그랬어요. 아,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어림을 주는 사람들 너무 그렇게 뭐라 그래요? 그 경상도 말로 이게 좀 갈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 너무 거기에 그냥 그 지나치게 집착해서 그 뭐 시시비비가 이렇고 이게 옳고 저게 그렇고 당신이 잘못했고 내가 잘했고 따지고 보면 내가 60% 잘했고 너는 40%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럴 필요 그렇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성에 대한 이해는 순례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되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도록 하는데 엄청난 힘을 공급해주고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는지를 묵상하도록 만듭니다. 아주 중요한 속성이에요. 영원성. 그 다음에 하나님은 파악될 수 없는 분이라 그랬죠. 흔히 이제 좀 어려운 말로는 뭐 크게 어렵진 않지만 불가해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은 완벽하게 우리가 파악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 보여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가? 단순합니다. 우리는 유한한데 하나님은 무한하잖아요. 유한이라는 잣대로 무한을 잴 수 있습니까? 30cm 자로 지구상의 둘레를 잴 수 있어요? 글쎄, 뭐 가능은 할 것입니다. 한 천년 살면, 그죠? 30cm 자로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잴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주를 잴 수 있을까요? 지구 둘레 하나 재는데 그렇게 걸리면, 그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누가 보내서 왔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누가 보내서 왔다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고 소개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자신을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을 감추신 거예요. 제가 생면부지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딱 전화를 하자마자 나다. 그러면 상대방이 너 미쳤냐? 막 그렇게 이야기할 거죠. 나다 그러면 도대체 나가 누구냐? 보호가 없잖아요. 보호가. 나는 이다. 아니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나는 스스로 인자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스스로 있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냥 나는 이다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다가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감춘 거예요? 드러낸 것이기도 하고 사실은 감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이 아니라 이성의 눈으로도 파악 불가능한 분이다. 그런 이야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다 알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신 내가 무엇을 알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분은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 불가능하다. 일시적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분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죠. 이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앞서도 조금은 했는데, 네. 성경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성경에 나타난 어떤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어요. 물론 뭐 야곱이 브네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사야도 그로가시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봤다 이렇게 출애굽기에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등이 있습니까? 그것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는 게 아니죠. 등을 봤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본질을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위에 뭐 꿈이나 환상이나 다른 어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봤다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감정론에서 우리의 신앙감정이 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표시로 12가지 믿을 수 없는 표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신비한 체험입니다. 그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계시된 진리의 말씀보다 자신이 어떤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중에 뭘 이렇게 봤다든지 경험했다든지 자신의 강력한 어떤 회심의 체험이라든지 거기에 신앙의 기초를 딱 두고 있는 분들 계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가진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보면 살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직접 보면 살 자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꿈이나 어디에서 만났다. 그거는 저는 그런 신비로운 것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변하다 그랬는데 불변이라는 말 제가 홈페이지에다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조그만 글을 올렸지만 불변이라는 말은 이 비활동과 부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활동하지 않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 부동자세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불변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변성을 바깥 세계와의 소통도 하지 않고 혼자 가만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불변성이 뭐냐? 부패하거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모든 속성에 어떤 변화도 없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하나님의 불변성은 존재의 불변성, 지식의 불변성, 의지의 불변성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지위를 빼앗기지 않고 무엇에 의해서 해를 당하는 법이 없고 또 어떤 외부에 의해서 부패되어지지도 않고 또 하나님은 커지거나 작아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하는 일을 멈추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식도 전적으로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예기치 못하는 어떤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버팀목과 소망의 근거가 되지요. 그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한 번 택한 용은 우리가 좀 잘못한다고 다시 사탄에게 내어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은 엄마만 아니고 아빠들도 아이들 잘못하면 바깥으로 내쫓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또 안 들어오면 막 또 전화 오지. 그죠? 찾다가 그 다음에 또 화나면 또 막 내쫓죠. 그죠? 종잡을 수 없잖아요. 불변하지 못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다. 한 번 택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많이 가는데 그 다음에 무한성. 무한성이 뭔가 한계가 없고 측량을 못한다 그 말이죠. 그죠? 제한되지 않는다. 규정될 수 없다. 종결될 수 없다. 시간과 장소 정도의 어떤 한계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특별히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청교도의 대부가 하나님의 무한성을 시간에서의 초월성과 공간에서의 초월성으로 이해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초월성 이것으로 이해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규모와 다수에서의 초월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성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성, 뭐 지혜, 능력 등등 이런 것들은 한도가 없는 거예요. 한도와 한계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한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한도가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서도 무한하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고 시간에서의 무한함이 영원성이죠. 공간에서의 무한함이 편재성이죠. 어디에나 유비쿼터스 어디에나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한함을 생각할 때 참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능성 이건 우리가 잘 알죠.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제가 아까 무한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지혜롭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분의 지혜에 한계가 없다.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전능한 지혜다. 그 다음에 그분은 의롭다. 의롭다는 말은 도덕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의 이런 정도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분은 공평정대합니다. 공평무사합니다. 어떤 일에도 편견이 없습니다. 단순히 옳기만 하지 않고요. 공평무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분. 우리 안에 선함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 얼마나 무한한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불변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선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고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심판에도 나타나요. 하나님의 공의에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때 어느 한 속성만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 신앙 선배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두루 다 설명을 해놓았느냐 하면 하나님은 편벽된 분이 아니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균형 잡히지 못한 분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참 좋긴 한데 이런 대충대충하고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꼼꼼하면 이런 참 잘 해내는데 사람이 좀 속이 좁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이 균형을 못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이죠. 제가 뭐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 음악하는 분들이 좀 이렇게 까다롭다. 예, 좀 성질이 좀 안 좋다. 특별히 뭐 바이올린한 사람은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저희 교인 중에. 그거는 성질이 못된 거라고. 예, 맞는 말이에요. 그건 성질이 못돼 먹은 것입니다. 어떤 일에 철저한 것하고, 그죠? 뭐 까다로운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갖추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물론 뭐 영원성 뭐 무한성 이것은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은 지금은 아니지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영혼에 참여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뭐 선하심, 그 다음에 뭐 자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공유적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이런 속성들을 풍성 열매를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속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단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잘 가르침 받아서 일시적으로 찰나진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드려서 비록 유한한 삶을 살지만 영생을 사는 신자로서의 삶의 자태를 풍성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